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3일 일요일 B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와의 평화협상이 지도자들의 만남에 충분할 만큼 진전되지 않았고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지위에 대한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러시아 측이 3일 밝혔습니다. 러시아 측 대표단장인 블라디미르 메딘스키 러시아 대통령 보좌관은 이날 현재 최고위급 회의에 제출할 정도로 합의안이 준비된 상태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래 양측은 간헐적으로 협상을 이어오고 있지만 영토 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획기적인 진전은 없습니다. 네딘스키 보좌관은 우크라이나가 평화협상에서 좀더 현실적인 접근을 보여주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수도 크이우 인근 지역을 모두 탈환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에서의 전투를 위해 병력을 재배치하는 가운데 크이우 북부 지역에는 부서진 러시아 탱크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올렉시 아레스토비치 우크라이나 대통령 보좌관은 우크라이나군이 2일 수도 크이우 광역권의 30개 이상 소도시와 마을들을 탈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군은 병력 철수를 현재 진행 중인 평화협상에서 선의를 보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와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가 크이우 인근에서 큰 피해를 본뒤 전력을 동부에 집중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2월 24일 침공을 단행한 이후 러시아군은 단 하나의 주요 도시도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주요 도시들을 포위해서 공격하는 전술을 쓰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3일 서욱 국방부 장관의 사정원점 정밀 타격 관련 발언을 맹비난하며 남측이 심각한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낸 담화에서 지난 1일 남조선 국방부 장관은 우리 국가에 대한 선제 타격 망발을 내뱉으며 반공화국 대결 광기를 드러냈다며 남조선은 국방부 장관이라는 자가 함부로 내뱉은 망언 때문에 심각한 위험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남조선 군부가 우리에 대한 심각한 수준의 도발적인 자극과 대결 의지를 드러낸 이상 나도 위험에 따라 엄중히 경고하겠다며 우리는 남조선에 대해 많은 것을 재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관타나모 수용소 수감자 가운데 한 명을 알제리로 송환했다고 미국 국방부가 2일 발표했습니다. 알제리로 이송된 사람은 2002년부터 관타나모에서 구금되어 온 수피안 바르후미입니다. 이 조처는 지난 2016년 미 국방부, 국무부, 법무부, 국토안보부 등의 인사로 구성된 정기심사위원회 FRB가 나는 바르후미를 관타나모 수용소에 구금할 필요가 없다며 인도적 대우가 보장되는 자국 이송을 권고한 데 따른 것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지난달 의회에 바르후미를 추방할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조처로 현재 관타나모 수감자는 37명이 됐습니다. 이중 2명은 군사위원회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10명은 군사위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7명은 FRB 심사를 앞두고 있고 18명은 이송 대상이라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이슬람 성월 라마단이 중동 지역 대부분에서 시작됐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시리아, 수단, 아랍에미리트 등 무슬림이 다수인 국가들은 2일 오전 라마단이 시작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반면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3일 라마단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한편 시아파 국가인 레바논과 이집트, 이라크도 사우디보다 하루 뒤인 오는 3일 라마단 시작을 발표했습니다. 라마단이란 용어 자체는 이슬람령으로 9월을 의미하며 무슬림들의 5가지 종교적 의무 가운데 하나인 금식을 행하는 달입니다. 서방이 제재를 해제하지 않으면 국제우주정거장 ISS에서의 서방 국가들과의 협력을 중단할 것이라고 러시아가 이를 밝혔습니다. 러시아 연방우주공사 사장 드미트리 로고지는 이날 자신의 SNS에 서방이 제러 제재를 해제해야 ISS와 다른 우주사업에서의 정상적인 관계의 복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 EU, 일본과의 ISS 협력 중단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곧 정부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미 중서부 일리노이주 시카고 시의회에 역사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시아계 여성 시의원이 선출됐는데요. 거의 200년 만의 일이랍니다. 정확히 말하면 185년 만의 일인데요. 1837년 시카고 시의회가 생기고 나서 처음 아시아계 여성 시의원이 나온 거죠. 이 화제의 인물은 중국계 미국인 민주당 소속의 니콜 리 의원인데요. 시카고 시의회는 28일 니콜 리 시의원 지명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표결에 붙여 반대 없이 승인했다고 시카고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 언론은 같은 민주당 소속의 패트릭 데일리 톰슨 전 의원이 이 세금 탈루 및 위증 혐의로 연방검찰에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고 지난달 사퇴하면서 공석이 생겼다면서 이 후임자 공모에 27명이 지원을 했는데 이 자리를 니콜리 의원이 채우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니콜리 의원은 시카고 차이나타운에서 태어났는데요. 인디애나 대학을 졸업하고 시카고 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현재 미국의 주요 항공사 중 하나인 유나이티드 항공에서 주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또 기부단체인 아시안 기빙서클의 창설 멤버와 비영리 중국 커뮤니티 단체 부대표 등으로 활동한 인물이라고 하는데요. 리 의원은 시카고 도심 남서부의 차이나타운 인근에 이민자 다수 거주지를 아우르는 시카고 11지구의 대표로 시의회에 입성을 하게 됐습니다. 로리 라이트풋 시카고 시장은 앞서 그는 11지구 이슈를 전달하는 데 인생을 바친 사람이다. 다양한 지역 단체를 역임하면서 연대 활동을 했기 때문에 11지구를 대표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지지한 바 있습니다. 시카고 시의원에서 아시아계 의원의 탄생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시카고 트리븐이 보도를 했는데요. 일단 2020년 미국 인구 조사 수치를 보면은 이 아시아계 미국인이 시카고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인종 그룹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20년 사이 31%나 급증하면서 전체 인구의 약 7%를 차지하게 된 것이죠. 특히 리 의원의 지역구는요, 전통적으로 아일랜드계 미국인 거주지이자 이번에 자리에서 물러난 패트릭 데일리 전 의원 가족의 정치적 고향이라 니콜리 의원의 임명은 역사적인 이정표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지난 2014년에 리 의원의 아버지가 이 데일리 가문의 비리에 연루돼서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었고, 이런 인물의 딸이라는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자, 그런 시선을 알고 또 안고 시작하는 만큼 더 청렴하고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자, 니콜리 의원은 지난주 밝힌 내용에 따라서 이 세 가지 문제, 즉 시 서비스, 공공 안전 및 교육에 중점을 둘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VOA 한국어 방송 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현안 정리합니다. 독자의 선택,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 VOA 이야기 미국사,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까지 준비해놨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4월 첫째 주 순서 시작합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아시아계 노인. 지난 28일 NBC 뉴스는 아시아계 미국인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가 현저히 낮고 정서적 지원도 덜 받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다른 국가의 노인 응답자들의 80%가 자신의 삶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것에 반해 아시아계 미국 노인들은 54%만 만족한다고 응답한 것인데요. 중국, 한국, 필리핀, 베트남 출신 8,200명의 65세 이상 아시아계 미국인 노인 가운데 특별히 한국 출신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가 40%로 아시아계 노인 중 가장 낮은 것으로도 보고됐습니다. 이는 한국계 미국인 노인들이 중국이나 필리핀 응답자의 3분의 2가 충분한 사회적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것에 비해 응답자의 3분의 1조차 미치지 못하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 DJ아이다 전미태평양 섬주민 정신건강협회 이사는 일반적으로 정신건강의 필요성은 나이가 들수록 증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립아시아태평양 노화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정신의료시설들이 아시아계 언어로 소통이 불가능하고 아시아계 노인들의 절반 이상도 영어에 한계가 있어 소통이 원활하지 못합니다. 또 코로나로 인한 전염병과 사회적 인식도 아시아계 노인들이 고립돼 사회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노인들은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만연하는 사회에 나가길 두려워한다는 것인데요. 설상가상으로 코로나 근원지 문제로 미국 내 아시아 혐오가 증가해 뉴욕에 거주하는 아시아계 노인들의 75%가 반아시아계 폭력으로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꺼려한다고 보고됐습니다. 두 번째 시태그입니다. 신병 감축. 미 육군이 20년 만에 처음으로 100만 명 미만의 병력으로 감축될 전망입니다. 28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 육군은 올해 예산 편성안에 따라 현역 병력을 48만 5천 명에서 47만 3천 명으로 감축합니다. 육군 현역 모집 인원이 줄며 주방위군과 예비군을 합쳐도 총 99만 8,500명의 병력으로 운영되는 미 육군 병력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100만 명을 밑돌게 된 겁니다. 미국은 올해까지 육군 현역 군인을 47만 6천 명으로 감축하고 주방위군과 예비군을 각각 33만 6천 명과 18만 9천 명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미군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의 여파로 신병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입장인데요. 이 밖에 블룸버그는 미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미군이 아프가니스탄 등에 투입된 지난 20년과 달리 현재 중국을 견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이 같은 변화를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미 육군은 올해 의회가 승인한 내년 예산보다 약 28억 달러 늘어난 1780억 달러를 요청한 상태인데요. 이 같은 신병 감축 원인으로 미국의 젊은 세대, 이른바 G세대 가운데 군복무에 부적합한 인원수가 늘어나는 것도 신병 모집 장애 요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미국의 1997년 이후 출생자 3,400만 명 가운데 80%가량인 2,700만 명이 교육 수준과 신체 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군복무 자격 미달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병력 수 감소는 미국 안보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불거진 러시아의 안보 위협, 중국의 군사적 도전이 거센 상황에서 미 국방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인데요. 블룸버그는 특히 현대전이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이 가미된 사이버전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인력 부족은 미군의 대응 태세를 낮출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미 육군은 병력 감축이 일시적인 현상으로 향후 5년 내에 병력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군 현대화를 통해 병력 감소를 보완한다는 계획입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의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라디오 매거진 BOA 방송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독자들이 한 주간 관심을 가진 뉴스로 한반도 소식 정리하는 독자의 선택입니다. 이조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이번 주에는 또 독자분들께서 어떤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번 주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을 4년여 만에 재개한 소식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규탄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이 ICBM이 화성 17형인지 화성 15형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의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직접적인 지도 밑에 24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 17형 시험 발사가 단행됐다고 25일 보도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번 시험 발사를 통해 무기체계의 모든 정수들이 설계상 요구에 정확히 도달됐고 전시 환경 조건에서의 신속한 운용 믿음성을 과학기술적으로 실천적으로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 명백히 증명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6일 발사에 실패한 지 불과 8일 만에 재발사에 성공했다는 건데요. 이번에 발사한 ICBM의 최대 사거리는 북한이 지난 2017년 11월 쐈던 화성 15형의 최대 사거리로 추산된 13,000km를 훌쩍 뛰어넘었다는 평가입니다. 이번에 고각으로 발사된 ICBM을 정상각도인 30도에서 45도로 발사할 경우 사거리는 15,000km를 훨씬 넘어갈 것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본토 전역은 물론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 남미 일부 지역 등 주요 대륙이 모두 사정권 안에 든다는 의미인데요. 북한은 화성 17형을 발사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화성 15형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자, 북한의 이번 무력 도발에 미국 어떤 반응을 내놨습니까?
네, 백악관 성명은 북한이 동해상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약 4시간 만에 신속하게 나왔는데요. 백악관은 24일 젠사키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은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성명에서 지난 3월 10일 미국 정부는 미 동부 시간 기준 2월 26일과 3월 4일에 실시된 북한의 시험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스템과 관련된 것이었다는 정보를 공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앞으로 추가 시험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덧붙였는데요. 그러면서 대통령과 그의 국가안보팀은 동맹 및 파트너와 긴밀히 조율하며 현 상황을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뻔뻔하게 위반하는 것이며 불필요하게 긴장을 끌어올리고 역내 안보 상황을 불안정하고 위태롭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또 북한의 이런 행동은 북한이 주민의 안녕보다 대량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우선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모든 나라가 이런 위반에 대해 북한에 책임을 물을 것을 권고하고 북한이 진지한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외교의 문은 닫히지 않았지만 평양은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미 국무부도 북한의 이번 시험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북한이 또 대화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국무부는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이번 발사는 최소한 두 차례의 ICBM 시험을 비롯해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올해 다른 시험들과 마찬가지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번 발사는 북한의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북한의 이웃나라들과 역내 전체에 미치는 위협을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대화에 관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한국과 일본을 방어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는 여전히 철통 같다며 우리는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동맹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들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무부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자, 북한의 이 시험 재개에 대응해서 미국이 예고했던 대로 제재를 부과했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독자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국무부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미국은 이란, 북한, 시리아 대량살상무기 비확산법에 따라 러시아와 북한에 있는 5개의 개인과 기관에 대한 제재를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이들이 민감한 물품을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에 전달한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미사일 프로그램을 진전시키려는 북한의 역량을 방해하기 위한 우리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부이자 우려되는 프로그램에 대해 세계 무대에서 확산자로 활동하는 러시아의 부정적인 역할을 강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는 이번 조치와는 별도로 생화학무기 비확산 체제에 의해 통제되는 장비를 시리아에 공급한 중국 회사도 제재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날 제재에 대해 우려되는 확산 프로그램을 진전시키려는 북한과 시리아의 노력에 대해 모든 나라가 계속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방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중국, 러시아 회사처럼 북한과 시리아의 민감한 자재와 기술을 제공하는 해외 공급자들을 조명하기 위해 제재 권한을 계속해서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오늘 발표된 제재는 2년간 효력이 발생하며 미국 정부의 조달과 원조, 수출에 대한 제한을 포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정부의 독자 대북 제재가 올해 들어 이번이 세 번째라고요?
네, 맞습니다. 또 재무부의 주무부서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을 통하지 않는 국무부 차원의 제재가 나온 건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1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북한 국적자 6명과 러시아인 1명, 러시아 회사 한 곳을 재무부 특별 지정 제재 대상 목록에 올리면서 이 중 러시아 개인과 회사, 그리고 모스크바에서 활동 중인 북한 국적자에 대해선 국무부가 직접 제재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지난 11일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한 러시아인 2명과 러시아 회사 3곳을 제재했었습니다. 이번 미국 정부의 제재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하루가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발동되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이 보내드리는 생생 라디오 매거진 독자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미국이 이 북한에 ICBM 추가 시험이 있을 거라고 전망을 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의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추가 발사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유럽 순방을 수행하고 있는 설리번 보좌관은 25일 폴란드로 향하는 기내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북한의 ICBM 발사가 바이든 대통령의 순방 일정과 연관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는데요. 설리번 보좌관은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2월 28일과 3월 4일 북한의 앞선 두 차례의 시험을 ICBM 역량 시험으로 평가한 이례적인 성명을 발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들 시험에 대해 선전하지 않았지만 미 정보 당국이 관련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성명에서 우리는 추가 ICBM 실험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고 그것이 바로 일어난 것이라고 설리번 보좌관은 말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어 북한의 최근 ICBM 시험에 대해 우리는 이를 북한의 시험과 도발 유형의 일부로 보고 있다면서 그것이 지난 몇 달간 벌어진 일이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라며 더 많은 발사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그러나 북한의 이번 ICBM 발사가 바이든 대통령의 유럽 순방 일정을 고려해 계획됐다는 특별한 징후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 군 당국에서는 북한의 ICBM 위협에 대비해서 이 차세대 유격기 배치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죠.
네, 맞습니다. 글렌 베너크 미 북부사령관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 향후 북한의 ICBM 역량이 미국의 본토 방어 역량을 능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는데요. 베너크 사령관은 14일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앞으로 북한이 미 본토 방어 능력과 역량을 넘어설 수도 있는다고 믿는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차세대 유격기를 적시 혹은 조기에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ICBM 위협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차세대 유격기를 가능한 한 빨리 배치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베너크 사령관은 이날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도 북한의 ICBM 위협에 대비한 차세대 유격기 조기 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베너크 사령관은 불량 국가의 ICBM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는 것은 미 북부사령부의 중요한 우선순위로 계속 남아있으며 통합 억제의 중요한 구성 요소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탄도미사일 방어 역량과 능력은 불량 국가의 제한된 탄도미사일 공력을 제압하기에 충분하다면서도 북한은 점점 더 복잡하고 능력 있는 전략 무기를 계속 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차세대 유격기를 적시 혹은 일찍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북한의 이번 ICBM 시험 재개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비판이 높았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등 주요 7개국 외무장관은 25일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와 함께 성명을 내고 24일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을 포함한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시험들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런 실험들은 탄도미사일 능력을 확대하고 더욱 발전시키려는 북한의 계속된 노력을 보여준다며 우리는 북한이 최근 발사들을 통해 스스로 선언한 ICBM 발사 유예를 파기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2397호 등 수많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들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북한의 이런 행동들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G7 외무장관들은 이런 무모한 행동은 지역과 국제적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역내 국제 민간 항공과 해상 운항에 예상할 수 없는 위험을 제기하는 만큼 유엔 안보리의 추가 조치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예, G7 외무장관들이 북한의 인도주의 문제에 대해 지적한 것도 눈에 띄네요.
네, 그렇습니다. G7 외무장관들은 북한의 심각한 인도주의적 상황은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복지가 아닌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대량살상 무기로 자원을 전용한 결과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모든 국가들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 위험에 대응해 취한 모든 제한적 조치들을 긴급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철저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계속해서 불법 환적이 이뤄지고 있다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우려를 나타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효과적인 제재 이행 능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북한에 대한 코로나 관련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한 제재 면제 요청을 모두 신속하게 승인한 1718위원회의 활동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G7은 한반도 평화와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수호를 위해 모든 관련 파트너들과 협력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국가들도 반응을 내놨는데요. 한번 정리해보죠.
네, 그렇습니다. 유럽연합이 25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했는데요. EU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호세프 보렐 외교안보정책 고위 대표는 이날 EU를 대표해낸 성명에서 EU는 3월 24일 북한의 ICBM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국제와 지역 평화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기존의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함으로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즉각 모든 관련 활동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국제법 위반에 대해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유엔에서 새 대북제재 결의를 추진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25일 유엔 안보리가 북한 문제 논의를 위해 개최한 공개 회의에서 미국은 3월 24일 북한의 ICBM 발사를 전적으로 비난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해둔다며 이번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말했는데요. 이어 북한의 발사가 터무니없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긴장 고조 행위이자 국제 비확산 체제와 전체 국제사회에 위협을 제기한다면서 이번 발사는 안보리의 즉각적인 대응을 정당화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번 주 독자의 선택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조은 기자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 시간입니다. 미주 한인사의 선구적인 업적을 남긴 서재필에 관해 계속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서재필 두 번째 시간으로 갑신정변의 주역이었던 서재필이 미국에 정착하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884년 개화파의 단독 쿠데타였던 갑신정변이 실패하자 김옥균과 박영효, 서광범 그리고 서재필 등은 일본 망명길에 올랐습니다. 이들을 태운 배는 1884년 12월 13일 일본 나가사키에 도착했습니다. 서재필 일행은 우여곡절 끝에 도쿄에 도착했지만 일본은 이들을 박대했습니다. 서재필은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몇 번 죽을 뻔하고 도쿄에 도착했을 때 우리 일행은 돈도 없고 숙소도 없고 친구도 없었다. 일본 사람들은 우리를 천대했고 때로는 실제로 적대감을 가지고 대했다. 나는 몇 달 동안 일본에 있던 동안 겪었던 쓰라린 경험을 잊을 수가 없다. 나는 때로는 이틀 동안 굶기도 했고 때로는 유숙할 곳이 없기도 했다. 요코하마에 있던 한두 사람의 미국인들이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굶어 죽었거나 얼어 죽었을 것이다.
여기서 요코하마에 있던 미국인 한두 사람이 도와주었다는 것은 미국 성서공회 일본 지부 총무로 그곳에서 활동하던 헨리 루미스와 한국에 선교사로 나가는 길에 잠시 일본에 머물며 준비하던 미국 선교사들이었습니다. 특히 루미스는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으므로 서재필 일행을 반가이 맞아주고 도움을 주었습니다. 한편 루미스와 김옥균과의 특별한 인연으로 서재필은 루미스 집에 들어가 그에게 한국말을 가르쳐주고 그로부터 영어를 배웠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일본에서 그런 식으로 숨어 지낼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재필은 서간봉과 의논하여 미국으로 가서 공부를 더 하기로 하고 이를 동지들에게 알렸습니다. 이에 박영효도 같이 가겠다고 나섰지만 김옥균은 일본에 남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이 무렵부터 여비를 마련하고 루미스와 선교사들로부터 소개장을 받아 미국으로 떠날 준비를 했고 서재필 일행은 마침내 미국 행배를 타게 됐습니다. 서재필과 서강범 그리고 박영효 일행은 1885년 6월 11일 드디어 미국 샌프란시스코 항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서재필은 다음과 같이 회고했습니다.
우리는 아는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언어도 통하지 않으며 이 나라 풍습에도 익숙하지 못하였다. 이처럼 생소한 곳에서 우리는 온갖 고초를 맛보지 않을 수 없었다. 이곳에서는 귀족이던 박영효 씨나 불과 1년 전까지 워싱턴 우리 공관에서 참사관으로 근무하던 서광범 씨의 지위를 알아보는 이가 전혀 없었다. 그러니 아무 명목 없는 나인지라 나 자신을 남이 몰라준다고 물론 낙심하지 아니하였다. 우리 세 사람은 거친 파도에 밀려서 캘리포니아 해안에 도착한 쓰레기처럼 외롭고 가엾어 보이는 존재들이었다.
이들은 가지고 간 선교사들의 소개장을 가지고 도움을 줄 만한 사람들을 찾아보았지만 아무도 그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지는 않았습니다. 이들은 여러 주일 동안 마음의 고통과 물질의 궁핍을 겪다가 끝내 세 사람은 같이 지내기가 곤란하여 따로 떨어져 지내기로 했습니다. 박영효는 자신의 높은 지위에 무관심한 미국에 머물기보다는 일본으로 되돌아가는 편이 낫다는 것을 깨닫고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한편 서광범은 조선에 제일 처음으로 파견된 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 목사 형의 도움으로 뉴저지주의 럿거스 대학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에 서재필은 홀로 샌프란시스코에 남기로 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홀로 남은 서재필은 어떤 일자리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서재필은 어떤 일자리라도 성심을 다했다고 하는데요. 그가 가장 쉬운 일이었다고 회고하는 일은 일당 2달러에 가구점 광고지를 집마다 배부하는 것이었다고 훗날 회고했습니다.
나는 1년 아니면 그 이상을 샌프란시스코에 홀로 남겨져 있었고 그 시기의 대부분을 생계를 위해 일했다. 가장 좋은 일자리는 그 도시의 주거지역에 있는 문 앞에 가구점의 광고 전단을 배부하는 것이었다. 이 일은 언어 능력이나 영업 소환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리와 발만 있으면 됐고 그 까닭에 하루에 10마일, 16km가량을 걸어야만 했다. 일당은 2달러였고 주일마다 5일과 반나절을 일했다. 그리고 저녁에는 영어를 배우러 YMCA 학교에 다녔다.
이런 서재필의 육체 노동은 헛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서재필 연구가인 한국숙명여대의 이황직 교수는 미국에서의 노동 경험을 통해 서재필이 많은 것을 배웠다고 설명합니다.
처음에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내렸으니까 청년이 이제 서재필이 21살에 불과한 청년이죠. 영어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이때 처음 만난 사람들은 결국 그 막노동을 통해서 이제 생계를 위해서 이제 막노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신분제 사회 조선에서 노동은 원래 천한 사람만 한 일이었는데 서재필은 어쩔 수 없이 오직 생존을 위해서 자존심을 버리고 일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노동의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게 돈만은 아니었죠. 서재필은 미국 사회에서 경제적 자립이라는 것이 자유민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자격이라는 것을 또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인의 자유가 그들의 종교인 개신교에 이어져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죠.
그런데 이렇게 1년간 주경 야독의 시간을 보내던 서재필에게 조력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동부에서 온 58세의 신사 존 웰스 홀렌백이었습니다. 동부 펜실베이니아주에서 광업으로 재산을 축적한 홀렌백은 여름휴가차 서부 샌프란시스코에 들렀다가 서재필이 다니던 교회에 제임스 로버츠 장로의 소개로 서재필을 만났습니다. 서재필이 마음에 들었던 홀렌백은 그를 자신이 운영하는 탄광이 있는 윌크스베리로 데려가서 공부를 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에 1886년 9월 서재필은 홀렌백이 이사로 등재된 사립 해리 힐맨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는 학교에 입학할 때부터 홀렌백과 학교 교장에게서 미국에 귀화하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조선을 배신하는 행위처럼 느껴져 서재필은 결정을 미뤘습니다. 그러나 그는 공부를 마치고 언젠가 조선에 들어가 봉사하려면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이 안전하고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1890년 6월 미국 시민으로 귀화했습니다. 서재필은 1889년 6월 4년제 고등학교를 3년 만에 마치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하지만 학교를 졸업한 뒤 서재필의 진로에 다시 커다란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시 서재필은 홀렌백의 지원을 받아 입학 허가를 받아놓은 라파예트 대학에 진학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홀렌백은 서재필이 조선의 선교사로 나가기를 원했고 그가 이를 거절하자 서재필의 대학 진학 후원을 중단했던 것입니다. 새로운 배움의 기회가 단절된 서재필은 힐맨 고등학교의 에드윈 스콧 교장의 집에 한때 기거했습니다. 그런데 서재필은 이곳에서 그의 인생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사람을 만났는데요. 바로 법조인 출신이었던 스콧 교장의 장인이었습니다. 법조계 출신의 노인에게서 서재필은 미국 민주정치의 원리뿐만 아니라 실제 작동 과정과 관행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학습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만남에 대해 서재필은 훗날 다음과 같이 회고했습니다.
나는 그 학교의 교장 댁에서 기숙하였는데 역시 그 집에 같이 살고 있던 교장의 장인으로부터 미국 생활에 대한 많은 지식을 얻을 특전을 누렸다. 그는 퇴직 법관으로 주와 중앙 입법부에서 다년간 봉사한 분이었다. 그는 밤마다 입법과 법정에서의 여러 가지 경험을 말해주었는데 미국 생활과 제도를 알기에 목마른 나에게는 유익하기만 할 뿐 아니라 재미만으로도 견줄 데가 없었다.
이제 서재필은 다시 홀로 서야 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그런데 다시 기회가 찾아옵니다. 당시 데이비스라는 워싱턴 DC 소재 대학 영문학 교수가 친구인 스콧 교장을 찾아 윌크스베리에 들렀던 것입니다. 스콧 교장은 그에게 서재필의 상황을 소개했고 데이비스 씨는 워싱턴 DC에 있는 스미스소니안 박물관 학예관인 오티스 메이슨 앞으로 서재필에 대한 소개장을 써줬던 것입니다. 소개장을 가지고 워싱턴으로 간 서재필은 스미스소니언에서 임시직으로 미술품 감정과 정리 작업을 맡았습니다. 이후 메이슨은 서재필을 미 육군 군의감 산하 의학도서관 관장인 존쇼 빌링스에게 소개했고 빌링스는 서재필을 의학도서관에 정식 사서로 고용했습니다. 내 인물로 돌아오는 미주한 인사, 오늘은 서재필 두 번째 시간으로 일본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서재필이 미국에 정착하게 되는 과정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B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시대 첫 번째 이야기 들어보시죠.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6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시대.
1932년 가을에 치른 대통령 선거는 많은 미국인들에게 희망을 안겼습니다.
선거 당일 개표가 진행될 때 미국인 유권자들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후보에게 얼마나 큰 승리를 안겼는지 드러났습니다. 이 선거로 지난 12년 동안 이어진 공화당의 백악관 집권이 막을 내렸습니다. 백악관에서 공화당 세력이 끝났다는 것은 또한 미국 정치 역사에서 오랜 보수 세력의 시대가 지나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가 끝나고 4개월 뒤인 1933년 3월에 대통령 직무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몇 달 동안 미국 경제는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허버트 후보 대통령은 세계 경제 회의를 주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후보 대통령은 루즈벨트 대통령 당선인에게 손을 내밀어 사업을 지지하는 보수적인 발언을 내놓는데 동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대통령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루스벨트 당선인은 정식으로 행정부 수반에 오르기 전에 대통령처럼 행동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 당선인은 미국 유권자들이 불과 얼마 전에 거부한 정책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원이 장악한 의회 역시 후보 대통령을 돕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정말이지 낯선 시기였고 불확실성과 분노의 계절이었습니다. 경제 불황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했습니다. 음식을 배급받기 위해 기다리는 굶주린 사람들의 줄이 이전보다 더 길었습니다. 시골에서는 화가 난 농민들이 떼를 지어 모였습니다. 하지만 워싱턴 DC의 정치인들은 이런 위기를 끝내기 위한 협력을 끌어내지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허버트 후보 대통령은 한계에 다다랐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체념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미국인들은 걱정에 시달리고 불확실한 현실에 떨고 두려워하며 기다려야 했습니다. 새 대통령은 이렇게 처참한 경제 대공황에 빠진 미국을 위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민주당 대선 후보로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나이 51세였습니다. 30년 전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과 같은 집안 출신이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1910년 민주당원으로 뉴욕주 의회 의원에 당선됐습니다. 뉴욕주 상원의원 시절 뛰어난 지식과 정치적 이해를 갖춘 자질을 보였고 다른 민주당 후보들을 위해서도 열심히 뛰었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우드로 윌슨 대통령 행정부에서 해군 차관보를 지냈고 1920년에는 민주당 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섰지만 낙선했습니다.
정치인으로 자질을 보이며 승승장구하던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발목을 잡은 건 건강 문제였습니다. 루스벨트 인생에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루스벨트는 휴가 동안 가족과 함께 항해를 하던 중 갑자기 몸이 차가워졌고요. 등과 다리에 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의사들이 와서 처치를 했지만 고통은 더 심해졌습니다. 루스벨트는 몇 주 동안 등을 대고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결국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소아마비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시는 두 다리로 스스로 걸을 수 없게 됐습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스포츠를 좋아하고 늘 활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휠체어를 타고 살아야 하죠. 남부럽지 않은 돈과 명예를 가졌지만 그 어떤 걸 다 바쳐도 다리 힘을 되찾을 순 없었습니다. 많은 미국인은 소아마비가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정치에 대한 꿈을 빼앗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소아마비 진단을 받은 이상 두 다리로 서서 걷는 것조차 불가능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사람들의 예측은 틀렸습니다. 루스벨트는 이전에는 보여준 적이 없는 강한 내면의 힘을 발휘했습니다. 뉴욕주 유권자들은 개인적인 불행을 딛고 일어선 루스벨트를 선택했습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1928년 뉴욕주 주지사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고 2년 뒤 재선에도 성공했습니다. 미국인들은 경제대공황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을 돕기 위해 창의적인 노력을 보이는 프랭클린 루스벨트를 응원했습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대중들 앞에서는 항상 강하고 친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루스벨트는 평소에도 유쾌하게 웃고 인생을 즐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루스벨트의 밝고 행복한 얼굴에는 강한 의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평생 평범한 미국인들의 삶을 개선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시민들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기꺼이 연방정부의 힘을 사용했습니다. 루스벨트는 연방정부가 미국인이 더 나은 삶을 살게 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인을 위한 연방정부의 역할을 굳게 믿었지만 어떤 방법이 최선인지 그 실천 방법에 대한 확신은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생각이나 말보다는 실천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꺼이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부여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부여의 한국어 방송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겨놓고 있습니다. 미서부 유타주에 살고 있는 30대 탈북 남성 제이크 김씨 부부의 얘기 제이크 김씨 부부의 이야기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만학의 기쁨 만나보시죠.
한국 정착 5년 만에 미국 유학을 결심한 탈북민 부부. 안정적인 정착 생활을 넘어 보다 의미 있는 삶을 위한 고민을 했고 아내 지연 씨가 회계학 교수가 될 꿈을 갖게 되면서 미국 유학을 결심한 겁니다.
2015년도에 네. 이제 이민 가방을 싸들고 미국으로 향하셨는데 그때 심정이 어떠셨어요?
사실 저는 오빠를 많이 믿어요. 그리고 많이 의지하고 그래서 뭘 해보겠다는 그런 거에 굉장히 많이 충만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오빠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미국은 기회의 땅이라고, 축복받은 땅이고 기회의 땅이라고. 뭐 지연이가 이제 미국 가서 공부하고 이제 미국 가서 교수되고 그런 앞날을 한번 생각해봐라. 지연이가 북한에서 그렇게 하고 싶었던 그 회계학 그 공부를 미국에서 마저 끝내고 이제 박사되고 미국에서 교수되고 그 앞날 한번 생각해봐.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마음이 막 설레는데 너무 막 그 설렘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할 수 있다. 내가 북한에서 그렇게도 하고 싶었던 회계학 공부를 미국에서 완전히 영어로 그거 할 수 있다는 그 설렘이 제일 컸었어요.
상상도 못했던 탈북을 남편의 말 한마디에 결심해 불가능할 줄 알았던 남편과의 재회의 경험이 있는 김지연 씨는 유학길에 나서며 어떤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에 설레었고 유학생 신분으로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두 사람은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낯설고 불편한 환경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했는데요.
와서 정착했던 첫 달에 정착했던 그 집이 많이 안 좋은 환경이었어요. 환경 이제 부엌 사용하는 거, 뭐 잠자는 거 이런 뭐 이렇게 짐들 놔두는 이런 그런 공간 이런 것들이 너무 협소해서 너무너무 안 좋은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 그런 어려움이 조금은 있었어요. 조금 미국이라는 땅에 지금 정착하는 이게 뭔가를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보는데도 약간 어려움이 있는데 집 자체도 또 그렇게 부족한 건 공간이었으니까 좀 그런데 어느 서러움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눈물을 보였어요. 그때 처음에 왔을 때. 근데 제가 말한 협소함이라는 게 불편할 정도로 그냥 작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좀 그리고 아는 사람도 없잖아요. 친구도 없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뭐라고 물어볼 때도 딱히 없고 그렇다고 하나 이 너무 불편한데 어떻게 해결할 방도도 없고 그냥 금방 적응했어요. 그런 환경에 적응했고
제이크 김 씨 부부는 미국에 오자마자 유학생들을 위해 대학교가 제공하는 영어 교육 프로그램 ESL에 들어갑니다.
그 ESL 과정이 총 6레벨로 이루어졌어요. 제일 하위 레벨부터 마지막 레벨이 6레벨인데 저희가 처음 왔을 때 제일 첫 레벨에 들어갔어요. 진짜 백지장 상태에서 온 거나 다름이 없었어요. 저희는 제일 마지막 레벨에 들어가서 뭐 I am a boy 뭐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진짜 기초적인 단어부터 시작을 했는데
총 6단계 수준의 영어 교육 프로그램이 이어지고 대학교 정규 과정을 공부할 만큼의 영어 실력을 쌓는 것. 학생들 중 가장 나이가 많았다고 김지연 씨는 말하는데요.
나이가 많아서 저희는 왔으니까 저희가 탈북을 뭐 20대 후반쯤에 탈북을 했고 뭐 그러니까 뭐 한 30대 초반에 원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나이가 다른 학생들 좀 많았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좀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요인은 장학금을 받아야 저희가 더 공부를 할 수 있는 요건이 되니까 그거를 위해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했고 또 장학금도 받고 그렇게
한국에서는 탈북민들이 대학교 입학 시 혜택을 받지만 한국인 유학생으로서 250여 명의 ESL의 학생들 가운데 두세 명에게만 돌아가는 장학금을 받기 위해 제이크 김 씨 부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빠도 저도 그렇고 물러설 자리가 없다는 생각은 강하게 있었어요. 이 영어 공부를 해도 되고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생각을 못하는 나이였고 또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잖아요. 유학을 왔는데 끝까지 버티고 여기서 끝까지 견뎌야지 이제 나중에 너무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해서 안 되면 뭐 돌아가도 되지 뭐 이런 옵션이 없었어요. 저희한테는. 그래서
당시 영어 교육 과정에 몰두했던 기억을 떠올리는데요.
집에서도 영어만 하자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어느 날. 그리고 그날 전에부터 집에 no sound, 말이 없어서요. 한국말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조용해서 아무 말도 없었어요, 둘 다. 그리고 점점 늘어나는 거는 바디랭귀지. 그때는 영어가 너무 한심했으니까 그 단어로 그냥 얘기를 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TV 좀 볼까? 뭐 이런 말 해도 TV?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단어로 네. 뭐 샌드위치 for lunch?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한 식으로 네 그러다가 이게 막 정서가 메말라지는 것도 너무 싫거든요. 집에서는 막 좀 아기자기 막 이런 것들이 좋지 막 정서가 메말라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포기했죠.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마치는 데 걸린 시간은 총 2년. 영어에 적응하는 시간인 동시에 다문화에서 온 유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들으면서 미국 사회의 일면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춤과 노래를 좋아하는 남미에서 온 학생들이 교실에서 춤을 추면 박수를 쳐주고 아시아에서 온 학생들이 음력 명절을 쉴 때면 음식을 만들어 함께 어울리기도 했습니다. 김전 씨는 이 몰몬교 중심의 유타주인 만큼 미국의 다른 도시와 차별되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고 말하는데요.
그 미국의 다른 면도 사실 보이긴 해요. 막 뉴스랑 보면 이게 뭐 총기 사고도 나고 막 묻지마 폭행 같은 것도 어느 나라도 있겠지만 미국에도 역시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조금 내가 사는 미국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여기 사람들이 좀 친절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인지 그런 게 많이 도움이 됐죠. 처음에 와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주변 사람들이 친절했던 그런 것들이.
낯선 환경과 사람들 또 경험들이 익숙해질 때쯤 제이크 김 씨 부부는 영어 교육 프로그램 ESL을 마치고 미국에서 대학교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원하는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었던 북한. 생계와 학업을 병행하느라 시간 선택이 가능한 온라인 대학, 사이버 대학에 다녔던 한국. 그리고 미국에서 대학교 캠퍼스를 누비는 만학도가 됐습니다.
내가 진짜 미국에 와서 미국 대학생들하고 같은 강의실에 앉아서 같은 교수의 강의를 이렇게 이해해 듣고 같이 배운다는 게 너무 벅찬 거예요, 가슴이. 저는 지금도 제가 도서관에 가잖아요. 그러면 누구도 나를 안 봐주는데 나는 내 스스로 내가 너무 막 흐뭇한 거예요. 이렇게 미국에서 막 딱 머리 노란 학생들이랑 같이 앉아서 네, 진짜 책 펼치고 도서관에 이렇게 도서실에 앉아서 공부를 하면 행복해요. 막 행복이 밀려와요. 막 뭐 딱히 하지 않아도 그래서 전 도서관에 가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코비드 때문에 그래도 가요. 시험 중 그 미텀 같은 거 있으면 애기들 아빠한테 맡기고 그래도 가요. 아침에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오거든요. 공부하느라고 지금 즐기고 있어요.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4월 한 달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